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Today's word comes from Galatians chapter 6 verses 1 through 5.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먼저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겠습니다. Brothers,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in a spirit of gentleness. Keep watch on yourself, lest you too be tempted. Bear one another's burdens, and so fulfill the law of Christ. For if anyone thinks he is something, when he is nothing, he deceives himself. But let each one test his own work, and then his reason to boast will be in himself alone and not in his neighbor. For each will have to bear his own load.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Heavenly Father, would you help us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ar each other's burdens? Help us to learn from your word today.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로 하여금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질 것인지 배우고 실천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or those of you who are English speaking, I want to ask you, have you ever been covered by someone else speaking for you? When you were weak or when you did wrong, you did something wrong, someone else came along and covered for you. Not that someone will cover for you in a sense of somebody will lie for your wrongdoings, not covering in that sense, there'll be a sin, right? But I'm talking about your sister or brother or parents, your friend, somebody from your neighbor, helping you recover from your fall. Maybe you are sick, you need to be comforted when you're hurt, and you need somebody to talk to. Did you ever have somebody come to you and comfort you and recover you? But more important than that, did that somebody come to you without judging you? Without judging, saying things like criticizing you for what you have done wrong? To appear as if that person is better than you, holier than you. And you felt bad not only about your sin, but also about that person making you feel bad. God tells us to watch ourselves and test ourselves so that we may know who we are. And when we help somebody, we must not criticize for the sake of criticism. We do those things because we want to help those who are in need, because we love them. We are not trying to be arrogant and be proud of ourselves. That's not the reason we go alongside somebody. We go to that person and love that person. That's why we cover for that person. Is that how we cover for each other and help each other? Whenever we try to do that, and we find ourselves failing doing it, because we look deep into our hearts, and it is true, we want to say the other person is not as good as we are. That's what we find many times. If that's the case, then how can we love our neighbor? We must look not only to ourselves, because just by looking at ourselves only, there's no hope. We must look to Christ and realize that Jesus is that person who came to us and covered for us by becoming just like us. He died on the cross so that we may be truly comforted without feeling guilty all the time. He actually removed our guilt by paying for it with his blood. So, do you hear Jesus' words speaking in your heart? Do you hear the word of God in your heart saying, you are recovered, you're forgiven in Christ? Is that what you hear, that God speaking to you, that you are forgiven and accepted by God? If that's what you hear today, then you can go to your neighbor and actually cover for him. You can be the comfort that person needs if you understand Jesus became your comfort for you. So let us come to Christ first and bask in his love and lay down our sin and misery and believe that you are forgiven. And that God will teach us how to be a good neighbor, a brother and sister to our people in Christ. 여러분은 교회에서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투로 어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케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못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혹시 있나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지적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정말 소위 말하는 지적질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케어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되라고 지금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있구나 하고 느끼셨던 때는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음속에 이렇게 체험하셨던 적은 혹시 없으신지요? 어떠신가요?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 그 일이 벌어지는 모습이, 일어나는 모습이 너 그것밖에 못했어 라고 정죄를 받으며 내가 정죄받지 않으려고 내가 더 열심히 거룩한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려고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걸 비춰볼 때 너무나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왠지 이 교회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과 나누면 마음이 이렇게 감싸 안음을 받고 위로를 받고 정말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으면서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어떤 쪽인가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당신 왜 그래? 라고 정죄받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교우님 사랑합니다 이런 분위기인가요? 교우님이 이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의 목소리가 그 말의 의미가 내 마음속에 오해 없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설득이 되는 그런 교회인가요, 우리는? 우리는 서로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나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네, 형제나 자매를 통해 이 교회에서 권면받거나 이렇게 메시지를 받거나 신호를 받거나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변하게 된 것은 혹시 바꿨던 것은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는 알아서 예배드리고 알아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주님 따라가려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아시는 대로 갈라디아서 배경이 지금 본문의 배경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으리라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셨고 육체의 일들은 무엇인지 저희가 다 하나하나 2주 동안 육체의 일은 무엇이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성령으로 행하라 하면서 그 본문이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우리를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시니라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은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우들과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살려고 할 때 거기에 죄인들이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서로 헛된 영광을 쫓고 서로 시기하고 투기하는 일들이 늘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느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묵상할 때 저희는 다 죄인인데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의인들로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를 묵상하게 만드는 구절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들어가 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죄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Brothers, if anyone is caught in any transgression, you who are spiritual should restore him in a spirit of gentleness. Keep watch on yourself, lest you do to be tempted.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 말은 매일매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매주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의 삶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게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바람에 다들 놀라는 상황을 듣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보통 있는 사소한 죄보다는 약간 좀 더 수위가 높은 그런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있을 수 있지? 라고 교회에서 발견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좋은 모습들만 보니까 대부분 좋은 모습들을 보니까 다른 생각 안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일이 있었대라는 말을 저희가 다른 통로를 통해 들으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때가 있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도 놀랄만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려고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련의 상황이 따라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만 실족하고 죄를 지은 그래서 자기도 내가 왜 그랬지? 하고 놀라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죄가 지금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드러났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바울은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고 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온유한 심령은 뭐예요?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 때문에 점점 성숙하게 되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종종 느끼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내가 변하고 있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나게 됐을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사람들이 가서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붙이고 그 사람의 죄를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도록 바로잡으려고 권면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자유한 사람들은 자유한 백성으로 사는 삶은 이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 원하는 대로 다 방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성을 따라 육체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제어하고 의의 종노릇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삶은 내 멋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령을 쫓아 사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백성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살다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났을 때 그 사람이 스스로 회개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의의 종로를 할 수 있도록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권면하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어떤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말을 붙이고 얘기를 한번 꺼내보시겠습니까? 실제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네. 여러분 혼자만 알아요. 얘기해 보시겠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나와 소그룹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얘기를 끝내보시겠어요? 누가 죄를 졌어요?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근데 주일날 교회 와서는 다들 모르는 척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이 설교 또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혹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죄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요. 왜 그렇게 하는 게 힘들까요? 왜 힘든지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불편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불편한 얘기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꺼낼 용기는 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 뻔해요.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매도하고 오히려 나를 공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꺼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왜 안 하냐면 얘기해서 뭐해? 라는 생각 때문에 안 해요. 아마 예전에 좀 그런 경우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바뀔 것도 아니고 괜히 내 이미지만 나빠지고 관계만 틀어지고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뻔히 드러나는 죄가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항상, 거의 항상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이 예수를 같이 믿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부딪혀서 서로 얘기하고 도전하고 회개 같이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린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그냥 단순히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장소로만 생각하고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정말 내 영적인 가족으로 여기며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내 말을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공동체가 아니면 이 교회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를 정말로 맺기를 원하는 교회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힘든 말이 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꺼내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권면을 하면서 여기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내가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았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 나가서 얘기할 텐데 먼저 내가 말을 하기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면 라는 질문을 꼭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서 내가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를 할 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나라면 안 그럴 텐데? 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위치와 상황이 있었다면 나도 너끈히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베풀어서 그런 상황이 처하지 않은 것뿐이지 당신이 그렇게 상황이 됐을 때 쓰러진 거 너무나 안타깝고 나 정말 같이 슬퍼합니다라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있으면 저의 기억 속에 저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지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 몇몇 사람들이 알게 된 것도 아마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런 나를 향해 교회의 형제 자매가 나한테 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 있는 자리에 와서 정말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네준 적이 있었는가 기억을 더듬어 볼 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녔던 교회 그리고 이 교회는 뭔가 큰 것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 번 여기 우리 교회에서 나눴었는데요.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려면 거기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거기 세례를 주고 성찬을 주는 성례가 있어야 되고 거기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가 잘못 나갈 때 바로잡아주는 권징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권징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고 맺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부르는 명령하는 이 명령을 저희가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교회 다니고 신앙 공동체의 멤버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내 이 교회 교인이다 그러면 이 교회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권면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준비는 하셔야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은 10번 중에 6번 정도는 내가 잘못한 걸 얘기할 거거든요. 나의 죄도 드러날 것을 각오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온유한 심령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5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느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까지 조심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할 때 저의 자신을 살펴서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실족한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여기서 짐을 서로 지는 것에 지금 1절에서 방금 얘기했던 누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지적하는 권면하는 그것이 포함됩니다. 그 얘기는 꼭 죄를 지었을 때만 서로에게 다가가서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 거기 가서 돕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것을 매주 실천하고 있죠. 언제요? 제가 오면 이 의자 셋업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서로 다 같이 도와서 짐을 지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의자 나르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막 두 개, 세 개씩 막 끌고 가요. 이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면 쓰러지게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힘센 척 하더니 꼴 좋다.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달려가서 붙잡아 줄 거예요. 요즘 여기 오셔서 그런 걸 어떻게 경험하셨나요? 그냥 각자 알아서 채워 들고 왔다 갔다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건가요? 사소한 것도 서로 짐을 지는 것에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알게 된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과 관계가 틀어진 것을 여러분 뻔히 보면서 알아요. 근데 happen to be 나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괜찮고 이 사람과도 관계가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중재하실 마음은 있으십니까? 서로의 짐을 지으려고 하십니까?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중에 최근에 대학원 들어가서 조그만 방에 갇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러내서 밥을 먹이는 거죠. 근데 그분은 왜 나와요? 목사님이 불쌍해서 나와요.
같이 밥 먹어주는 거지. 서로의 짐을 지는 겁니다. 짐을 지는 겁니다. 실제로는 여러분이 누가 누구를 돕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명령을 들으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있는 다른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를 궁리를 해서 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진짜 누가 도움이 필요했는지는 가면서 알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서 점점 관계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A new commandment I give to you, that you love one another, just as I have loved you, you also are to love one another.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But God showed his love for us in that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애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내가 먼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보면 어색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망신당할 수도 있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서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수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위로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많은 경우에 특히 처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 의도를 오해하고 여러분을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것까지 감수하고 한번 그렇게 안 해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모든 수욕과 수치를 당해가면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같이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그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건 뭐냐면 3절에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하려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범죄한 형제를 보거나 힘든 상황에 놓인 형제를 볼 때 사람의 성정은 뒤틀려 있는 죄성은 이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 어려운 또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면서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면, 밑에 있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이 사람보다 우월한 것 같고 잘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말을 하는 중에 내 마음에서는 왠지 모르게 내 자신에 대한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으니까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확증 같은 것을 얻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사실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진 것이 드러날 때 그 사람에게 권면하러 가는 그 사람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도 당신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보셔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준 것처럼 당신도 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라고 말씀하시고선 또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저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혹시 없나요?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해가지고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팟캐스트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는 들으세요? 그렇게 자랑하실 만한 분은 없어요? 그렇게 자랑할 만한 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만한 분 없어요? 그런 것을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주님이 저희를 서로를 겪게 하시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이 사람처럼 실패했는지가 기억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서로를 향해서 있냐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내 마음에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져서 내가 이 사람의 삶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방금 이 비유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잘 알지 못하면서 내 자신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 교만하면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롭게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러한 똑같은 은혜의 체험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다가가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족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저께 리더 모임 하다가 이거를 여쭤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죄를 졌어요. 창피하고 부끄러운 죄예요. 그런데 몇몇 분이 알게 되셨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입 막음을 막 할까요? 근데 입 막기도 전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를 사람들 통해서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성도 믿지 마라. 맞아요? 성도 믿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좋은 분들이에요. 좋은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말해요. 후배 목사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믿고 신뢰하고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맨 처음에는 너무나 막 좋아서 다 같이 뭐든지 함께 견딜 것 같이 굴더니 나중에 가서 그게 다 공격할 수 있는 화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디서 나를 성화시킬 수 있는 나에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찾습니까? 혹시 사모님을 생각하셨으면 그거 생각은 이제 고만해 주세요. 저는 어디서 그 펠로우십을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장소를 찾습니까?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되나요? 다른 목사님들 만나면 다 좋은 분들인데 또 얘기 안 할 건 안 해요. 창피하니까. 그럼 저는 어디서 성화할 곳을 찾나요? 여러분은 어디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곳을 찾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그것을 하라고 이 교회를 주셨는데 거기서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가정이라는 곳이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혼내고 바로잡는 일이 있어야 그 아이가 바로 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제대로 성숙하려면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쓴소리를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는 성령의 성숙함이 저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그러한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서로를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닮아가는 일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거는 큰 어려움 없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살피고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는 내 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살피고 마음에 회개할 거 회개하고 준비하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퍼펙트 할 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는 상태로 만들어서 이웃에게 나간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3절에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살필 때 발견한다면 그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의 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값을, 나의 모든 죄를 적은 그 종이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의 평안과 깨끗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안에 있는 우리는 그로 인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이 쓰임받지 않도록 저희가 서로에게 겸손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겸손히 나아가려고 위험해도 시도하고 시도해 봤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마음을 접지 말고 또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트라이하고 트라이하면서 나만 딴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는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연약한 것, 죄인인 것 다 아시고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이 저희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신 것을 기억할 때 주님이 져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나아가서 내 형제의 자매의 짐을 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값은 내가 서로의 죄값을 짊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것은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 자신들을 희생하며 사랑을 보여줄 때 체험되고 기억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